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며진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역사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21장에서 그 어떤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하는 자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에게도 큰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 기근, 천재지변, 전염병 등이 그 어떤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그런 종말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는 잘 알려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잘 알려진 나무였고 특히 감람산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는데 이 감람산 올리브산 주변에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종말의 순간에 대해서 재림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고 늦은 봄에 잎이 돋아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와 잎이 생기고 피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잎이 다시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겨울이 왔다라는 것을 자연히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 목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꽃이 몇 개 피더니 금세 다른 모든 가지에도 이 목련이 만개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봄이 왔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또 어제 제가 전주대에 갈 일이 있었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 전주대 주변에 벌써 이렇게 벚꽃이 딱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4월이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고 그 어떤 징조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임할 때 21장에 기록된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고 종말의 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세상에 곧 무너질 날이 오겠구나.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오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그 종말이 그 어떤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종말이 온다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어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년, 40년 뒤에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완공되고 난 지 약 한 10여 년 만에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았는데 진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종말이 오기는 오는 것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기는 오냐 그날이 오기는 하냐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데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예를 세 가지 소개하는데 방탕함,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사실은 이 방탕함과 술취함은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방탕함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갈지자로 길을 걷듯이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들면서 걷는 모습을 비유한 단어가 방탕함이고 그것이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에 충만한 어떤 상태와는 대조되는 세상의 쾌락과 어떤 세상의 관심에 취해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읽었습니다. 과도한 욕망에 매여 살면서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죠.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살아야 하는 어떤 삶의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기준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어떤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통제하고 그 말씀에 어떤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탕함은, 술 취함은 그런 어떤 말씀의 통제와 말씀의 다스리심과 그 어떤 말씀의 절제, 지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둔해지고, 그러니 이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 오심에 대한 어떤 마음, 그 어떤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는 어떤 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과도한 염려,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것은 생활의 염려는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에 대한 어떤 염려이기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어떤 집착,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에 대한 어떤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둔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면 덫이 있는지를 모르고 동물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그 덫에 순식간에 걸리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징조가 있고 주님이 보여주신 어떤 사인들이 있는데 술 취함, 방탕함, 어떤 생활의 염려로 살다 보면 그 징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불현듯 주님이 오실 날, 그 재림의 날, 그 덫과 같은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덫이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예고되어 있고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덫과 같이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이고 동시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실은 그런 생명의 때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눕자 하면 결국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책망받게 될 것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떤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고 어떤 정결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무기, 오늘 두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피하고 서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피하고 설날 기다리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뭘 피한다는 겁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날은 심판과 상급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겁니다. 37절, 38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세요. 20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 거하고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내 주변에 들리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매여서, 술에 매여서 사는 것 아니라, 쾌락에 매여 사는 것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사는 것 아니라,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는 이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